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인데 오늘은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으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소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신 저희가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비로운 승리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이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승리의 신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이제 일주일 남겨두시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미 모의하고 결정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 나가보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과 인기와 역사가 정치적인 음모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참 기막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질투와 시기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이 모든 위험을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무모한 짓인지 몰라요. 무모한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문제가 있는데 나귀를 타고 정치적인 행사를 보이면서 입성하시니까 문제는 더 커진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다 각오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게 초라한 행사 같지만은 유대인들의 수천 년 전통에 의하면은 이것은 왕이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행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예식을 하면서 입성을 하시면은 그 다음 사건은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도전적이고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원수가 기다리는 곳으로 오히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기 쉽게 구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걸어가십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그러한 그 행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시니까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런 그 함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왕에게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승리와 영광과 격려, 그 권력의 상징적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웬 사람들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그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몇 사람만이 남아서 대답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갈릴리라는 것은 이게 아주 빈천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 또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촌 사람들이 한번 명절에 와서 벌리는 행렬이니까 참아 달라는 듯이 그런 변명처럼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조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몇몇 아이들만 호산나를 부르고 있었으니까 이 행렬이 헤롯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빌라도의 보호자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서 아무 말 없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은 어제와는 대조적으로 아침 식사도 못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바로 어제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외롭게 들어오시는 겁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기대, 또 종교적인 대망, 사회적인 그런 욕구들을 다 외면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심지어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서 출발했던 그 호산나의 함성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의 승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고 5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던 그 많은 군중들은 이제 호산나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승리의 신비를 깨닫는 자라야 합니다. 승리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십자가 승리의 표상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의 표상이며 그 승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 승리의 절정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곱 마디의 유언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곧 승전가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절망의 눈으로, 시리의 눈으로 십자가를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아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정말 깨닫고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게 목에다가 목걸이로 십자가를 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당에다가도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아요? 왜?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아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만나서 시험을 당하시고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또한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오해를 이기고 배신을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일반적 개념은 어떠합니까? 보통 승리란 것은 쟁취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고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패하고 얻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이긴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우리가 복싱 경기를 볼 때에 사각 링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그들을 지켜봅니다. 구경꾼들은 판정승은 재미없어 합니다. 큐승을 해야 구경하는 것 같고 재미있어 합니다. 자, 케어승이 좋기는 하지만 한쪽이 케어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은 케어패를 당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맞아서 넘어져 일어날 수 없어야만 케어승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비참한 승리가 진정한 승리일까요? 누군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승리라면 승리는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차라리 남에게 케어승을 내주고 내가 케어패를 당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승리에 문제가 있고 싸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패자 없는 승리는 없는 것일까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승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승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엔 예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 제자까지 삼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의 사도바울은 굴복되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정의와 사랑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구원하고 원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절대적인 승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지속적인 것이고 구원적인 것이며 생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고 십자가의 승리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생각해야 할 무궁무진한 신비가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정의와 사랑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이것뿐입니다. 죽음을 생명의 밑거름으로 하고 죽음의 사자를 생명의 시종으로 부리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죽음을 넘어서는 정의, 영원한 영광, 이것만이 참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승리의 사건의 열매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후속 사건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승전가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움을 알아야 합니다. 겟세마네의 승리 속에 승리의 의미가 있고 승리의 신비가 있고 신비의 그 비결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기도해 보셨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쫙 웃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싸움입니다. 기도 안에 고민이 있고 기도 안에 피비를 내나는 싸움이 있고 이것을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지만 처절한 싸움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땀 흘려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잠을 잤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칼을 휘둘렀고 장담도 했고 맹세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용기는 만용이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휘두른 칼은 횡포에 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와의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소유는 승리가 아니고 권자도 아니고 권자도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무서운 시험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기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 기도하다가 잠들게 하는 시험 등등 기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보장되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오래전에 영화지만은 이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몇 차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이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스타를 쓴 그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문을 썼는데 참 인상적 그런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진정 죽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에 죽어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죽음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에 가서는, 네, 제가 죽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Take me. Kill me now before I change my mind. Yeah. 주여, 지금 나를 취하소서.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것이 이 영화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마주 섰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추상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다, 선이다, 진리다, 정이다 이렇게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구체적인 나의 사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벌써 결정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를 주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일 아침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결심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이 바치셨습니다. 이 승리가 신비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공경에 처하고 빼도박도 못하는 그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마주선다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는 자기의 의, 자기 오만, 이기심, 자기 지혜 등 자기를 중심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하고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완전히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잔은 가야바가 내린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내린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십자가이기에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이 잔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소망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승리하신 후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고 침을 뱉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위를 쳐다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던 원수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그 얼굴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저들의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이 너그러움과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 승리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승리자만이 침묵할 수 있고 승리자만이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노라 하지만은 원망이 많고 사랑하노라 하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주의 승리의 신비로운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뜻을 알고 그 승리에 연합하는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